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는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무정부 상태의 특징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사리사욕, 자기 개인의 이득만 취한다고 그랬고 또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의 모습이 무정부 상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8절에서 12절까지를 읽었지만 8절에서 15절까지를 조금 넓혀서 보면 멸망하고 있는 유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15절까지를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고발하는 장면, 하나님이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는 지난주에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무정부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리석은 통치자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에서 이 유다가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무정부 상태가 된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피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피했다라고 했지만 돌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재미있게 이 8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리고 유다가 엎드려졌다고 했는데 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 그래서 유다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하게 kneel down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stum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려요. 엎드려졌다 즉 자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다 비틀거리다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점차 멸망해 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걸려 넘어졌는데 납작하게 엎드려져 있는 모습,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먼저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 예루살렘이 먼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던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거기서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던 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조차도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엎드려졌어요. 유다가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멸망하고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망할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튼튼하던 나라가 부강하던 나라가 그렇게 한 번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집에 털마이트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고 결국에 가서는 나무로 지은 집들이 다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 같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는 도덕적인 타락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썩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페인트칠을 한다고 해도 털마이트 먹은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금붙이를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이 금덩어리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을지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속으로 썩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무너졌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나라가 외부의 공격, 적군의 공격이 있을 때에 무너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결국에 이름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좀 거창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관, 그 혹은 뭐 가치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관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은 어때야 합니까? 앞에 자막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국가가 보존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요. 국가가, 한 나라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 역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고발을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반항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8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무엇입니까? 말이잖아요. 혀잖아요. 말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즉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들고 있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들의 말하는 것 하나하나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항할 수 있을까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끝에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표시하면서 범죄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눈 앞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로 이 유다는 뻔뻔했습니다. 너무나 뻔뻔해서 재앙을 스스로 얻어버렸어요. 자업자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저는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뻔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shameless.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읽을게요. 그들의 안색이, 얼굴빛이 그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속에 있는 거를 숨기지 못해. 삐진 것 같아. 저 사람 기뻐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얼굴 빛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아주 전문가들이 있죠. 포커 페이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포커하다가 자기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카우보이 모자처럼 모자를 쓰고 나오기도 하고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하여튼 뭐 별의별 무장을 다 하고 나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걸 포커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굴빛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의 마음이 얼굴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불리하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의 속 마음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요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마에 자기 스스로 속이며 외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마에다가 표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쪽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다가 수건을 가슴에다가 옷에다가 수건 이렇게 붙여놓고 가는 것처럼 나 유치원생이에요 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이마에다가 나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라고 대놓고 있다라고 요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이사야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이 어땠던 곳입니까? 소돔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자기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저지르는 것 자체를 숨기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내놓아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남자로 보였던 거죠.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하겠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롯이 안 된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성관계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색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게 성취향이 어쩌고 저쩌고 태어날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떠한 그런 모습처럼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뻔뻔한 모습.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뻔뻔했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죄인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숨길 수 없는 모습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뻔뻔함이 극치에 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 이거는 앞에 자막이 없었네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을 저질렀지만 죄악을 숨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뻔뻔함의 극치.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아 이게 죄였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때요? 죄인 줄 알면서 또 저지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요. 뻔뻔하게 죄를 지으는 그런 모습에서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끝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재앙을 좌취하였도다.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맞아도 싸. 너희들은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재앙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재앙을 겪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11절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사야는 정말 가슴이 찢겨지는 아픔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너희들 쌤통이다 잘됐다 그래 아주 고소하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이사야도 가슴이 찢겨지는 그런 아픔으로 자기 백성들과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내려졌던 이 멸망이라고 하는 재앙,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얻은 보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면 우리 다 그냥 넋이 나가고 주저앉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의인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11절에서는 악인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것이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새까만 동굴 속에서 터널 속에서 한 줄기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출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의로운 백성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의인들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의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택했으면 다 의인 아니냐? 근데 왜 거기 가운데에는 악인이 있고 왜 의인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 봐 여기서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가가 각기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들, 즉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Tell the righteous. 그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다가오는 겁니다.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의인들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행함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래요. 그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의인들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며 이곳으로부터 의인들이 누릴 그의 의의 열매인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복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영어로 읽어보면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You shall be well 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런 복이 아니라 You shall be well 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가 되면 너는 괜찮을 거야. 마치 유월절에 마지막 그 밤에 그 집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처음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집안에 들어갔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았지만 그 밤이 지나가기까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You shall be right. You shall be well. You shall be okay. 너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You shall be well. 너는 괜찮을 거야. 너는 반드시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는 악인을 향하여서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지만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보면 Tell righteous, 그리고 여기서는 tell wicked 라고 하는 말처럼 이 악인에게도 이렇게 말하라,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질렀던 일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화를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파자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신 그거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말하면 뭐해, 속상하기만 하지, 그리고 우리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죄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단치실 거야 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는 것,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파자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나서 12절에 가서는 어리석은 통치자를 고발하고 있어요. 12절에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 또 중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그러면서 내 백성, 나의 백성, my people, my people 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my people, 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의인들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아이요 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 경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녀 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지금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통치자들이다. 자격 없는 통치자들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를 유혹해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픈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약한 사람들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고대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통치와 여인들의 다스림으로부터 피하여 하나님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아무데나 이끌어가고 있어요. 바른 인도자들은 어디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지럽히는 곳으로 가요. 유혹의 길로 걸어가요. 자기들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당황하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망가뜨리고 예배의 자유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는 죄가 아니다라고 세상법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백성들을 옳지 못한 길로 걸어가고 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훗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던, 이름을 바꿨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는 그냥 범죄자로 죽은 못된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멍청하게 그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호통을 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죠. 즉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처럼 사랑하셨어요. 자기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을 자기처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동등하게 보고 계셨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람, 나의 백성, my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남은 자처럼 살아야죠. 의인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옷을 입었어요. You shall be well. 너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손 번쩍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지독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는 괜찮을 것이야, You shall be well 이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서도 너는 괜찮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의인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보혈의 옷을 입고 괜찮을 것이라는 언약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